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수요일 새벽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윌리엄 버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바 장관은 9일 연방검사들에 보낸 메모에서 선거 부정에 실질적인 혐의가 존재한다면 이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산하 선거범죄부서 책임자가 10일 사임했습니다. 리처드 필거 법무부 선거범죄부 책임자는 이날 바 장관의 조사 명령에 항의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거 책임자는 이메일을 통해 새롭게 바뀐 정책과 결과들을 잘 알기에 유감스럽지만 선거범죄부장직을 사퇴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범죄부서는 각 주에게 선거관리 책임권을 부여하며 선거 결과가 나오고 승인을 받기 전까지 연방검사들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 장관의 메모는 이 지침을 뒤집은 겁니다. 바 장관은 이전의 지침이 수동적이고 지연된 법 집행 접근법으로 부정행위가 현실적으로 시정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선거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무부가 결론 짓는 것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한국 국정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났습니다. 박 원장은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양국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정상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한국이 건강한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박 원장과의 면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방문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다른 문제들로 인해 양국 관계가 경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법회 의원 19명은 중국이 홍콩 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4명 중한 명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집단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중한 명인 데니스 곽은 중국 당국의 조치는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고 홍콩의 일국양제 틀에서 심각한 이탈을 의미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4명의 의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홍콩 입법회는 친중파 의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친중 진영은 반대파 의원들을 더 쉽게 해임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은 오늘 개막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홍콩 입법회 소속 야당 의원 4명에 대해 결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백신 발표가 대선 이후 이뤄진 것은 의도적이었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부터 연달아 트윗을 올리며 화이자 제약사를 비롯한 미식품의약청 FDA가 백신에 대한 진전을 대선 이후 뒤늦게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화이자사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마지막 시험 단계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발표 이후 주식이 크게 오르고 있다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곧 식품의약청과 민주당이 대선 전 백신의 승리를 자신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식품의약청이 더 일찍 발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은 일찍이 백신이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개표 문제를 지적하며 큰 진전을 만들고 있고 결과가 다음 주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수출품에 연간 최대 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 대통령이 미국 내 현안을 최우선 순위로 정권 인수 준비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연설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 분쟁을 예고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으로 불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수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미한 동맹의 견고함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함경북도 일부 지역이 오전까지 구름 많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크게 오릅니다. 특히 양강도, 삼지연 지역은 어제보다 9도 정도가 올라서 한결 포근해지겠습니다. 양강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에서 시작되고 강원도 장전은 5도입니다. 삼지연은 낮에 8도까지 오릅니다. 강원도와 황해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7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 대통령이 정권 인수 준비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경제, 인종 문제 등 국내 현안을 최우선 순위로 다룬다는 방침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부 통령은 대선 승리 선언 이후 첫 공개 행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행보를 택했습니다. 바이든 전부 통령은 지난 9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공중보건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코비드 자문단 구성을 공식 발표하고 첫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후 공개 회견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I implore you, wear a mask. Do it for yourself. Do it for your neighbor.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but it is a good way to start pulling the country together.
마스크 착용은 자신과 이웃을 위한 것이며 이는 정치적 발언이 아닌 미국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임명된 자문단은 코로나 확산 관리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 공급에 관한 차기 행정부의 정책 수립을 조언할 것이라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꾸린 정권 인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전을 예고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선거 승리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사실상 당선인으로서 정권 인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선거 직후인 지난 4일에는 일찌감치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통했습니다. 발전적 재건이란 이름의 홈페이지는 차기 행정부에서 역점을 둘 4대 우선 과제로 코로나와 경제 회복, 인종 평등, 기후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우선 과제로 꼽힌 코로나 대응에서는 정책 결정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정부 대응에서 신뢰와 투명성 증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노동계층을 위한 경제 회복과 함께 유색인종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차기 행정부의 중점 과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 자신도 지난 7일 승리 연설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The battle to control the virus, the battle to build prosperity, the battle to secure your family's health care.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이 잇따라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CBS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언론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 측 소식통을 인용해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정책들을 되돌리는 일련의 행정명령과 입법 추진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권 초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복잡한 입법 과정을 우회할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과 세계 보건 기구 재가입, 국경 장벽 건설과 이슬람 국가 입국 금지 등 반이민 정책 철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차기 행정부 구상의 핵심이 돼 강요 등 주요 인선 발표 시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주부터 백악관 참모진 인선이 발표되는데 이어 이르면 26일 추수감사절 무렵 강요 인선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함께 일했던 인사들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측근 정치인 등이 중용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의 합류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면 사무공간과 인력, 자금 등 인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연방조달청은 아직 대선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모든 절차를 법령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넘기면서 그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연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법적 분쟁을 예고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실제 대통령 당선인으로 불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선 관련 규정과 지금까지 관례 등을 토대로 볼 때 엄밀히 말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 시점 당선인 신분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선 제도에선 선거인단 확보 후에도 당선인으로 불리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겐 이 중 몇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겐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화할 수 있는 각 주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우편 투표로 인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각종 소송을 제기하거나 예고한 상태로 또 1%포인트 미만으로 최종 결론이 난 일부 주에선 재검표가 이뤄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각 주 의회 차원의 공식 인증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통상 선거가 끝난 직후 당선인 지위를 얻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언론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대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승복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대선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해오던 당선인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쪽 후보의 승리를 공식 확인하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허가하는 미 연방조달청 GSA가 아직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GSA는 개표 결과 등을 토대로 통상 선거가 끝난 직후 명백한 선거 승자를 발표하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취임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GSA는 특정 후보를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에 한몫했지만 올해는 여러 논란을 감안해 아직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2000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후보였던 엘고어 전 부통령의 대선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에서 단 537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선거인단 270명 확보에 실패한 고어 전 부통령은 선거 이튿날 승복 선언을 했다가 두어 시간 만에 이를 철회합니다. 이후 부시 후보와 고어 전 부통령은 재검표와 관련한 긴 소송을 벌였는데 연방 대법원이 결국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고어 후보가 이를 인정하기까지 약 6주라는 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이때까지 GSA는 어느 후보의 승리를 발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부시 전 대통령 측 인수위원회는 12월 중순부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논란이 된 표 차이가 500여 표에 불과했던 2000년과 표 차이가 큰 이번의 상황이 다르다며 당선자가 20년보다는 더 빨리 가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한 총체적 부정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주에서 각종 소송전이 불가피해 최종 당선인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측 선거본부는 선거가 끝난 직후 접전 양상을 보이던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네바다 등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 소송은 대부분 기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9일을 시작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한 본격적인 추가 소송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만약 각 주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주 법원의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 각 주의 소송은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맡겨질 수 있는데 이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일각에선 각 주가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 다음 달 8일까지 선거인단 구성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주의 간접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이렇게 구성된 선거인단이 다음 달 14일 대통령을 뽑는 최종 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거인단 구성을 시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각 주의회가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인단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극히 드문 경우지만 이때도 대통령이 선출되지 못한다면 대통령 선출은 연방 하원이 맡게 됩니다. 이때 하원은 50개 주별로 한 명씩의 대표를 뽑게 되며 26표 이상을 얻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아직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당선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보도 형태를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과거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북한의 보도를 정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간지인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9일 현재 이에 대한 어떤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북한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해당 소식을 보도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엘 고어 민주당 후보의 대결은 선거 직후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고 재검표 요구로 가는 등 연방대법원에 가서야 승자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투표가 실시된 11월 7일 이후 한 달이 훌쩍 지난 12월 16일에야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통해 논평 없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앙방송은 이로써 플로리다주의 문제성 있는 많은 표들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방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공화당 입후보자 부시의 당선이 확정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북한의 관계는 2002년 시정연설에서 나온 북한 악의축 발언 이후 냉랭해졌고 이는 부시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이를 보도하는 북한의 태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노동신문은 보도가 아닌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당대표단을 긴급히 미국에 파견키로 하고 재선된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여 환심을 사고 그의 힘을 빌려 기어이 집권 야망을 실현하려는 흉심이 깔려있다며 부시 전 대통령의 이름 언급 없이 재선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선 때 북한의 보도는 이와는 대비됩니다. 2008년 미 대선 당시 북한은 중앙조선 TV 보도를 통해 당선 결과 발표 이틀 만에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상원의원 맥케인을 많은 표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바라크 후세인 오바마는 내년 1월에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을 크게 이겼다는 표현에 대해 당시 전문가들은 공화당 후보의 당선보다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바란 북한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북한 사이에 직접적인 갈등이 표출되지 않은 가운데 치러진 재선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대선 결과 발표 사흘 만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인 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공화당 후보인 미트 롬니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대선 결과 발표 이틀 만에 노동신문을 통해 이를 보도하긴 했지만 내년도에 집권할 새 행정부에 주체의 핵 강국과 상대해야 할 더 어려운 부담을 씌워놓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 언급 없이 새 행정부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이후 등장한 논평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한국 정부를 갈라놓으려는 듯한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해당 보도 이후 약 2주 뒤 논평을 내고 트럼프의 당선과 관련하여 괴뢰들이 가장 당황해하고 불안감을 금치 못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미국과의 동맹과 북핵 압박 공조의 기틀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보도를 내놓는데 신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ll, here we have a very untraditional president moving back to a traditional president. But I think they're first going to see how is this election going to play out.
코스 국장은 현재 미국은 매우 비전통적인 대통령에서 전통적인 대통령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실제 대통령이 될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 등을 통해 다른 역동성을 만들어낼지 일단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부터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아 그의 당선을 그다지 반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y're probably not too happy about that. I suspect that North Korea is not happy. The question is how long is it going to be before they
코스 국장은 북한이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 워싱턴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인 미한동맹의 지속적인 견고성과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케일 브라운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브라운 수석부대변인은 두 장관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조율과 협력 확대 등 양자와 영내 우선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칙을 지키고 동맹이 21세기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준비를 갖추도록 보장하는 문제 등에 대한 공동의 다짐을 강화했다고 브라운 수석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크리스 밀러 국방부 국가대테러센터장을 장관 직무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취한 첫 번째 조치로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에스퍼 국방장관의 경질과 국방장관 대행의 임명 사실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매우 존경받는 크리스토퍼 밀러 국가대테러센터장이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라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밀러 장관 대행이 훌륭하게 일을 할 것이라면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해임됐고 나는 그의 봉사에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다양한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임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들은 에스퍼 장관이 대선 직후 해임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에스퍼 전 장관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퍼 전 장관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건 지난 6월부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현역 군인들을 시위 현장에 투입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또 에스퍼 전 장관은 미 국방부가 과거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남부연합 장군 등의 이름을 딴 군 기지의 명칭에 대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에스퍼 전 장관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에스퍼 장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국방부 지도부가 방산업체 계약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모색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에스퍼 전 장관의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람들이 그를 예스퍼라고 부른다며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 이상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오기 전까진 언론 등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긍을 의미하는 예스와 자신의 이름 에스퍼를 합친 예스퍼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과 패트릭 셰너헨 전 국방장관 대행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터 국방부를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밀러 장관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테러 다국적 위협 수석 부국장을 지냈으며 올해 1월 국방부 산하 대테러센터장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을 경질한 데 대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거 직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던 일부 인사들이 추가로 경질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신속히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 작업을 재개하고 국제사회에 독립적인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노르웨이의 인도주의 단체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인지뢰 금지 협약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인도주의 단체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가 북한의 신속한 지뢰 제거 작업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운영단체 중 하나인 이 단체는 9일 지뢰 제거 2020년 연례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가능한 한 빨리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제거 작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북, 남북 간 외교가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북한의 지뢰 제거 활동도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지난 2018년 9월 체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북한이 그해 10월 1일부터 20일간 지뢰 636발을 제거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DMZ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의 지뢰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난 2019년 외교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뢰 제거 활동이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주춤한 미북 간 긴장 완화 과정도 관련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에 대인 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997년 체결되고 1999년 발효된 대인 지뢰 금지 협약은 대인 지뢰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 제거를 촉구하는 국제 협약으로 현재 164개 나라가 비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북한은 한국을 포함해 대인지뢰 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 25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전 세계 미가입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 33개 나라입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인지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는 대인지뢰를 북한의 남침을 계속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지뢰의 사용과 저장, 구매를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비록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국제인권법상 모든 대인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지뢰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시리아와 미얀마와 함께 대인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나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의 국제지뢰금지운동은 지난 2018년 DMZ 일대에만 지뢰 200만 발 정도가 매설돼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1제곱미터당 2개가 넘는 지뢰가 매설돼 최고 수준의 밀도율을 보인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MDL 남쪽, 즉 한국 측 DMZ와 민통선 지역에 약 127만 발, 그리고 북한 측 DMZ에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있는 지뢰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뢰는 주로 한국전쟁 중에 한국군과 북한 인민군, 미군, 중국 공산군이 매설하고 살포한 겁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9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된 보편적 정례 검토 UPR과 관련한 성명에서 미국은 투명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통치 방식에 있어서 지도자 역할을 해왔고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UPR 과정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 이행은 인권 증진의 세계적 지도자로서 미국의 오랜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PR은 모든 UN 회원국이 정기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을 다른 UN 회원국들과 함께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국민들의 동의로부터 권력을 얻은 정부가 있는 나라로서 미국에게 인권에 대한 존중은 국가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건국 문서 그리고 미국과 UN의 모든 회원국들이 이행을 약속한 세계 인권 선언에 반영됐듯이 미국은 인권 증진과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UPR 보고서와 발표가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미국 국민들은 인권 보호를 요구하고 미국의 민주적인 제도들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임을 증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단지 인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한인 북송사업은 강제실종과 노예화에 준하는 국제범죄로 유엔이 조사와 책임 추궁에 나서야 한다고 한국의 인권단체가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와 국제적 십자사도 북한에 북송 한인들의 소재 파악과 자유로운 왕래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에서 84년까지 벌인 제1한인 북송 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나 책임규명 움직임이 없고 관련국들과 기구들의 침묵이 이어지자 비정부 기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9일 발표한 106쪽에 달하는 새 보고서에서 제1한인 북송사업은 거대한 조직적 기획을 통해 이뤄진 강제 이주이자 노예 거래란 사실이 조사를 통해 더욱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이 단체 김소희 선임간사입니다.
정리하면 북송사업은 허위정보의 주입, 기망, 협박 및 사회적 압력, 꾸며낸 동의, 일본 내 제2조선인의 처우에 관한 주의 의무의 의도적 결여 등과 같은 외부 역량으로 인해 제2조선인의 자발적인 선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따라서 제2조선인의 북송은 강제 이주, 노예화 또는 현대적 개념의 인신매매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선임간사는 이 단체가 9일 서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북송 피해자와 가족 등 19명을 인터뷰해 102건의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송 사업은 북한 당국과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뿐 아니라 옛 소련까지 배후에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은 기획 단계부터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무적인 사업뿐 아니라 북송 선박과 해군 호위, 북한 적십자사 협상단의 제네바 체류 비용 등을 지원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요한나 호사냑 부국장은 일본 정부와 일본 적십자사, 국제 적십자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북송 사업은 제1한인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북한으로 간 인도적 기원 사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This is w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nts us to believe, what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Red Cross and International Red Cross Committee.
인도적 기원 사업이란 주장은 북송 사업의 책임자인 북한 정부와 이를 감독한 일본 정부, 일본 적십자사, 국제 적십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세계가 이를 믿도록 하는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란 겁니다. 호사냑 부국장은 일부 국제 적십자사 자료들을 인용해 북한의 지상 낙원이 아님을 깨달은 초기 북송 한인들이 북송 사업은 사기이며 북한으로 오지 말라는 경고 편지를 보냈지만 국제 적십자사와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도 사실상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이며 이 가운데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보고서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 대부분이 한반도 이남 출신이어서 성분 차별을 받았고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희 선임간사는 1977년에 15 요독권리손의 혁명화 구역에만 4천여 명의 제1 북송 한인 당사자와 연좌제로 끌려온 가족들이 수감돼 있었다는 증언들도 있다며 이들은 불만을 제기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 실종과 강제 구금에 큰 피해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릴 수도 없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으며 탈북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송자들은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하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나 적십자사는 한인들이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납치와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함께 옛 북송사업 피해 당사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와세다 대학 공익법률사무소의 시라카 아츠시 변호사는 과거 VOA에 북송 한인들은 일본 법률상 거짓 선전에 속아서 사실상 약취, 즉 납치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사실상 가해자란 무거운 짐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일본 내 인권단체들은 VOA에 한인 북송 사업을 납치가 아닌 자진 입국으로 보는 시각이 일본 주류사회의 팽배에 있으며 조총련이 당시 일본 공산당과 연대해 사회주의 혁명 활동도 했기 때문에 귀국자들에게 동정심이 일본 사회에 거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송 피해 당사자와 가족이 이 때문에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줄 것을 자신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엔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에 10여 건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강제실종그룹 등이 이 문제를 반인도적 범죄의 일환으로 조사에 착수해서 국제형사사법체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사는 제1한인북송에 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본 정부는 북송 피해자들에 대한 신상 파악과 함께 북한 당국에 북송 한인들의 자유로운 북일 왕래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시민연합은 아울러 북한 정부와 조총련은 강제 이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가족 간 소통이 이뤄지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세계변호사협회는 올해 젊은 변호사상에 북한인권변호사 강다예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범죄 정보를 모으는 데 있어서의 노력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변호사협회는 9일 웹사이트에서 올해 젊은 변호사상에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하는 호주 변호사인 강다예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변호사협회는 강 씨가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협력해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의 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법률 정보를 영어로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법을 영어로 번역해 온라인에 공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강 씨는 북한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포함해 제도적인 인권 유린의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되찾게 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협회는 또 강 씨가 북한 인권 문제 외에 성범죄와 가족 내 폭행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일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역내 동맹 공조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각 동맹국들 간 상호방위 조약에 대한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슐리 텔리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인도태평양 내 최대 군사 위협인 중국에 맞서기 위한 다자간 협력이 해결책으로선 여전히 요원한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슐리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 육군대학 산하 전략연구원이 발간한 연구서 군사력에 대한 면밀한 고찰, 미국 핵심 동맹들의 방위 역량과 안보 관련 우방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이날 열린 미 기업연구소 AEI 주최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서의 인도 항목을 집필한 애슐리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역내 군사적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뿐이라며 그 외 국가들은 변방국가로서 역할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개국 간 다자적 접근이 집단 안보 체제로서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호주, 일본과의 동맹관계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 정치차관의 선임 정책 자문관을 역임한 애슐리 연구원은 미국이 호주, 일본과 각각 맺고 있는 양자관계는 미국이 동맹의 방위 지원을 위해 달려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비대칭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호주, 일본은 이 같은 양자적 셈법에만 매몰돼 있었지만 이제 동맹 역시 미국을 위해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동맹관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슐리 선임연구원은 인도도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투사 역량이 파키스탄,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 다자간 군사협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서 일본 항목을 집필한 요시하라 토시 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일본이 북한,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위협받는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 중에서도 중국을 핵심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국내 총생산 대비 실질 방위 예산의 감소,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해군력은 항구적으로 중국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영내 밖에서 전개해온 탈냉전 이후에 병력 운용 셈법 전환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그동안 평화유지군 등의 명목에 따라 운영됐던 병력 전개를 줄이고 서태평양과 오키나와의 방어에 특화된 방어태세의 자원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요시하라 선임연구원은 또 역외 전개를 통해 그동안 일본이 추구해왔던 보통국가 전환 목표를 늦추는 결과를 야기하겠지만 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소의 프랑스 항목을 집필한 올리비에 슈미트 프랑스 고등국방연구원 연구국장은 프랑스의 정책 당국자들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권 교체가 확실해 보이는 현재 트럼프 정권 아래 불분명했던 억지력 공약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프랑스의 많은 당국자들은 달리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미트 국장은 미국의 억지력 공약의 불투명성은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특히 2013년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해 미국이 비개입주의로 일관한 건 미국의 우방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윌리엄 김 씨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2008년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 정착한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 씨. 윌리엄 씨는 미국 정착 채 1년도 안 된 시기에 용기를 냈는데요.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 동부 펜실베니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두 달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둔 윌리엄 씨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일일 용역에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소개로 세탁소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얻게 된 직장인 미용재료 도매 회사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아, 직원이 거의 한 세일즈맨부터 웨어하우스맨부터 사무실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5, 60명 됐습니다. 예, 웨어하우스에서 물건 픽업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보이스까지.
미용재료 도매상의 큰 창고 건물에서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예, 아침에 네. 처음에 가서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데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처음에 가서는 웨어하우스 청소하고 두 번째는 각가지 아이템들,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게 그 자리에다가 엑스트라 박스들을 다 채워놓고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인보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인보이스를 다 이렇게 픽업해서 각 가게들마다 박스로 포장해서 딜리버리하는 회사 차들이 오면 거기다 붙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 온 후 한인들을 주로 상대했던 윌리엄 씨는 영어로 쓰는 직원들을 상대해야 했고 무엇보다 물품 이름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어는 처음에 잘 못했는데 그 번호가 같이 따라가니까 점차적으로 그 아이템들이 어디에 있고 또 이 번호 몇 번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영어를 한 글자 배우게 됐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그걸 못하면 옆에 우리 한국 분들이 엄청 잘 도와줬어요.
사이딩하고 첫 세탁소에서는 영어 쓸 일이 거의 없으셨을 텐데.
그렇죠.
이곳에서도 최저임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일 시작할 때가 7불 50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았는데 집세 내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벌이는 적었지만 작은 아파트 월세를 내고 1년 동안 꾸준히 벌었더니 차도 한 대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회장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내가 먼 교회 다니니까 다 가까운 그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멀리 교회 안 나가고 구군 교회 가서 알게 됐는데 계속 다른 사람 차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니까 차 자기가 코사인 해주셔서 새 차를 샀습니다. 네, 2010년도에 그래서 그때 내 차 누가 다칠까 봐 계속 나가서 지키고 했어요. 고마워서.
애지 중지하셨구나.
애지 중지한 것보다도 그 차만 보면 눈물 났어요. 너무 고맙고요.
열심히 일하고 벌어 재산 1호 차를 구입했습니다. 윌리엄 씨에게는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벌고 노동의 대가를 현장에서 몸으로 익혔던 윌리엄 씨.
아니요, 그냥 물건이 많이 들어올 때는 땀나게 박스들을 나르고 이체할 때는 땀이 나고 막 힘들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였죠. 저는 아직까지도 회사에서 웨어하우스에서 물건 받고 물건 그러니까 차들 딜리버리 나가는 거 물건 챙겨주고 그다음에 차들 정리 상태를 이렇게 잘 챙기고 이러는 일을 해요. 전 힘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일에서 힘들 때가.
유난히 작은 체구의 30대 청년이었던 윌리엄 씨는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입국한 지 오래되지 않았던 윌리엄 씨는 땀을 흘리고 노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지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었고요. 자다가 너무 무서워서 막 헤매다가 깨나서 보면 침대 밑에 가고 어떤 집 구석에 이불을 덮고 내가 무서워하고 떨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신 차려가지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잠이 들기만 하면 악몽 같았던 그 춥고 어두운 곳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또 그 탈북자들만 모아놓는 반이 있었는데 그 반에 가니까 사람들을 그냥 죄수라는 곳을 떠나서 벌어지만도 못하게 그냥 제대로 일 못하고 이렇게 하면 교도관들이 이런 보안원들이 있죠. 우리 경비서는 사람들 그냥 총탑으로 때려서 그냥 거기서 까무라치였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증산 11호 교화소에서 보고 경험한 상황이 수년 동안 꿈에 나타났다는 윌리엄 씨.
제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이 다 죽게 돼서 병반이라고 죽게 된 사람들 모아놓는 환자반이 있는데 그곳에서 19살짜리가 안전원들이 기르는 병아리가 다니는 걸 잡아가지고 생병아리를 조그만 거를 껍데기 벗겨서 다 죽게 되니까 그걸 입에다 엮는데 그걸 베드라고 베더내라고 보안관이 벗어서던 보안관이 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눈에 계속 악몽에 나오고요.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 같이 있다가 나도 생개구리 논판에서 생개구리 잡아먹다가 총탁에 맞아서 머리가 다 쩔어져서 논판에 박혀서 죽을 뻔했고요. 그랬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내가 그렇게 맞았는데 그 피를 시뻘겋게 뒤집어쓰고 계속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제일 힘들어요.
무엇보다 윌리엄 씨는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는 북한 남성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흘립니다.
감옥에서 50대 넘은 분이 다 영양실조 걸려서 마지막 숨 몰았으니까 교도관이 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했는데 사탕이라고 그런 거 사탕을 입안에다 얹었는데 그 사람이 사탕을 입에다 물고 입도 닫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하고 죽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입에 있는 사탕을 뽑아 먹었습니다. 내가 껍데기로 헤맬 때 남미역전이라는 것에서 같은 것에 비치던 사람이 굶어서 밖에서 같이 자다가 죽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옷을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옷 100개 입고 신발 100개 신고 했는데 지금에서는 그게 꿈에 나타나서 계속 속게 하는데 그게 아직도 꿈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실 기회가 좀 있으세요?
이때까지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냥 단 하나 매일 아침 회사 가기 전에 새벽 4시 반이면 회사 가까운 쇼핑몰에 가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했다고 나쁜 짓 했다고 계속 잘못했다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세 번의 강제 북송, 네 번의 탈북,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후의 꽃제비 시절. 윌리엄 씨는 자신이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 후 정신과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무기력했던 고통스러운 기억과 당시의 죄책감. 매일 밤 자신을 찾아왔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 씨의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과 선봉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이 남아있겠지만 오늘은 대부분 지역이 바람이 없는 아주 잔잔하고 맑은 날씨입니다. 기온도 많이 오릅니다. 특히 양강도와 함경북도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이 어제보다 6도에서 9도 정도가 올라서 낮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평양의 아침 최저 0도에서 시작됩니다. 남포는 2도, 신의주 1도, 구성은 영하 1도, 양덕은 영하 4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평양, 양덕, 신의주가 15도입니다. 남포는 16도, 구성은 13도. 자강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5도, 강계 영하 3도, 희천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중강이 12도, 강계 13도, 희천은 1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해주의 아침 최저 3도입니다. 개성은 0도, 사리원과 신계는 영하 1도에서 시작되겠고 해주의 낮 최고 기온이 15도, 사리원, 개성, 신계는 16도입니다. 강원도 맑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4도, 장전은 5도, 평강은 영하 4도에서 시작되지만 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고 원산과 장전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청진과 선봉 지역의 구름은 아침까지 남아있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오후에 선봉과 김책 지역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0도입니다. 청진과 김책은 2도, 장진은 영하 5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는 11도까지 오릅니다. 청진의 낮 최고 14도, 김책 15도, 함흥은 16도입니다. 양강도 역시 맑은 날씨입니다. 계산과 삼지연, 김영곤의 아침 최저 영하 6도에서 시작되겠고 삼지연이 8도까지 오르고 계산 김영곤은 1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앞바다 조금 맑겠고 먼바다는 오전에만 구름이 많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평안 남북도와 자강도 그리고 장진 지역이 흐리고 비 내립니다. 양강도 쪽은 눈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이 오전까지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맑은 날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일요일부터 다시 북한 전역에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연방 검사들에게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바 장관인 9일 연방 검사들에 보낸 메모에서 선거 부정에 실질적인 혐의가 존재한다면 이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산하 선거범죄부서 책임자가 10일 사임했습니다. 리처드 필거 법무부 선거범죄부 책임자는 이날 바 장관의 조사 명령에 항의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거 책임자는 이메일을 통해 새롭게 바뀐 정책과 결과들을 잘 알기에 유감스럽지만 선거범죄부장직을 사퇴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범죄부서는 각 주에게 선거관리 책임권을 부여하며 선거 결과가 나오고 승인을 받기까지 연방검사들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 장관의 메모는 이 지침을 뒤집은 겁니다. 바 장관은 이전의 지침이 수동적이고 지연된 법 집행 접근법으로 부정 행위가 현실적으로 시정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정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무부가 결론 짓는 것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을 촉구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회 압박 서한 하루 뒤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레이엄 의원의 서한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서한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한국 국정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났습니다. 박 원장은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총리를 예방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양국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정상이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한국이 건강한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박 원장과의 면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방문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다른 문제들로 인해 양국 관계가 경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법회 의원 19명은 중국이 홍콩 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4명 중 1명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집단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중 한 명인 데니스 곽은 중국 당국의 조치는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고 홍콩의 일국영제 틀에서 심각한 이탈을 의미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4명의 의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홍콩 입법회는 친중파 의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친중 진영은 반대파 의원들을 더 쉽게 해임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은 오늘 개막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홍콩 입법회 소속 야당 의원 4명에 대해 결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백신 발표가 대선 이후 이뤄진 것은 의도적이었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부터 연달아 트윗을 올리며 화이자 제약사를 비롯한 미식품의약청 FDA가 백신에 대한 진전을 대선 이후 뒤늦게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화이자사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마지막 시험 단계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발표 이후 주식이 크게 오르고 있다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곧 식품의약청과 민주당이 대선 전 백신의 승리를 자신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식품의약청이 더 일찍 발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은 일찍이 백신이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개표 문제를 지적하며 큰 진전을 만들고 있고 결과가 다음 주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